경영수다.
새 남자의 경영수다 32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심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2번째 에피소드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의 어느 도시의 도서관의 한 방에 앉아 있고요. 출장이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 올해 좀 많아서 사실은 2주에 한 번씩 녹음해서 올리는 걸 좀 리듬으로 하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저 혼자 녹음해서 올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오늘 녹음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뭐 활달한 토론이나 서로 다른 생각의 비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뭐 출장 때문에 에피소드를 올리지 않는 것보다는 혼자 하더라도 2주에 한 번씩 녹음하는 좀 리듬을 좀 유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보니까 들으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네 글자 경영수다를 검색해보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 에피소드마다 페이스북에 메시지도 올리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한 번쯤 페이스북 가입자들은 들어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블로그를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뭐 페이스북에 이 창의 프레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뭐랄까 그 저희와 같은 이 약간은 시간을 초월한 이런 미디어인 팟캐스트와는 페이스북하고 좀 잘 안 맞는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뭐랄까요 너무 동적이라 그럴까요 페이스북은? 근데 좀 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뭐 오랜 시간 전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댓글도 남기고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 게 가능하게 블로그라고 보기 때문에 블로그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제가 작성하게 되면 또 이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통해서 블로그 주소를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블로그도 많이 와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스토리텔링 애니멀이라는 책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간이고요. 저도 한 3-4주 전에 그 주말 신문에 신간 코너에서 이 책을 보고 구입을 하게 됐고요. 이 책 제목하고 그 주말 신문 신간의 책의 간략한 내용을 보고 사실 좀 반가운 느낌이 있었고요. 이 스토리텔링,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 뭐 이런 주제로 제가 뭐 여기저기서 좀 간헐적으로 주워 듣고는 있는데 그게 이렇게 한 번에 정리된 책은 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블랙스완에 나오는 말인데 이야기 짓기의 오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야기 내러티브 팰러시라고 이야기 짓기의 오류. 그러니까 그 블랙스완의 나심 탈렙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의 고칠 수 없는 오류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조금 조금씩 조금씩 왜곡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서사의 형태로 이 매듭을 지어서 기억하는 본능적인 습관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시간적으로나 또는 원인 결과 관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이 진주 구슬을 이렇게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듯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짓기,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본능이 있다. 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블랙스완에.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책에서 애니멀 스프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이고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로버트 쉴러라는 분께서 다른 한 분 하고 데이비드 에커인가요? 다른 한 분, 그 공저자 이름은 제가 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한 분하고 이렇게 공저를 하신 책인데 그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경제활동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책인데 한 챕터를 할애해서 이야기 짓기의 오류를 또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 챕터를. 그래서 또 저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뭐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부하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뭐 두세 달, 뭐 6개월 전 일인데 서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라든지 원인 결과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파트너인 경우에도 그렇고 부하 직원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게 곰곰이 따져보면 뭐 항상 제가 옳았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왜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뭐 물론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사람이 하는 건데 그게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기억을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로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고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이 저 자신도 일을 하면서 나심 탈렙이 말한 이야기 짓기 오류에 대해서 평소에 좀 많이 느껴왔던 차라 이 책을 신간코너에서 봤을 때 좀 반가운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 호주에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지난주 목요일 5월 22일이죠. 그러니까 5월 22일 호주에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읽었고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일요일에 5월 25일에 뭐 혼자라도 에피소드를 한번 올려볼까 하고 녹음을 하다가 이게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혼자서 녹음을 하려면 이 메모라든지 이런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혼자서 녹음하려다 보니까 이게 대화 상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녹음 사실은 잘 안 돼서 며칠 뒤로 미뤘다가 오늘 다시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뭐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책의 주제가 스토리텔링인 만큼 이 저자가 일부러 그랬는지 상당히 좀 이렇게 수다스러운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수다스러운 방식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이 에피소드들이 이 안에 있는데 이 책의 서두는 우리 일상생활 곁에 이야기가 항상 어느 곳에나 있다 이런 말로 책을 시작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프로레슬링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이 프로레슬링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스포츠의 이야기를 가미한 것이 프로레슬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게 실제 경기는 아니잖아요. 실제 경기는 아니고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쇼 같은 건데, 이 스포츠의 이야기를 가미를 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프로레슬링이다 라고 이 책의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프로레슬링처럼 인위적으로 이야기를 가미하지 않더라도 저희 많은 프로 경기의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는 것은 사실은 그 경기 그 자체도 있겠지만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 뭐 라이벌이라든지 뭐 어느 경기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히스토리 같은 서사가 상당히 그 흥행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지적을 해왔었죠. 그래서 미국에는 뭐 프로 원투에 있어서도 그런 이 빅매치를 만들어내는 그 뭐 예전에 돈킹인가요? 그 굉장히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는 프로모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빅매치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이야기와 이야기가 있는 방식으로 빅매치를 만들어내서 흥행을 많이 시킨 그런 사례들도 있죠. 그리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사실 드라마를 저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에 빠지는 이유가 뭐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중독 증세 때문에 드라마에 많이 빠지는 건데, 한국에는 또 최근에 한국만의 현상으로 이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 장르가 있는데 뭐 굉장히 속도감 있게 현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엮는 장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막장 드라마의 경우에도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욕하면서 본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에 중독되는 그런 경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제 밤에 꿈을 많이 꾸는데, 우리가 밤에 꾸는 꿈 그 자체도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서사라는 거죠. 저희가 본능적으로 뇌가 쉴 때마다 만들어내는 꿈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토론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은 그 꿈을 꾸는 현상 그 자체도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 만들기 본능이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만큼 이 이야기라는 게 우리의 본능 깊숙이 장치되어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중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건데, 이야기의 모습을 이렇게 곰곰이 지켜보면, 그러니까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모든 이야기가 이야기로서 어떤 형태를 갖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게 갈등이라는 거죠. 갈등.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흔히 우리 뭐 헐리우드 무비라고 하나요? 그 미국 영화를 많이 보더라도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이 블록버스터를 보더라도 갈등이 없는 블록버스터는 없죠. 그리고 블록버스터가 아니더라도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뭐 잔잔한 내용의 영화를 하더라도 갈등이 없는 이야기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안에는 갈등이라는 게 반드시 있고 그 갈등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는데 그런 이 모든 이야기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이야기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좀 알 수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갈등이 있어야만 이야기로서 존재가 가능하다는 점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연습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야기에 중독되는데 근데 아무 이야기에나 중독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서사에 중독이 되고 그 서사를 전파하는데 그 서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갈등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누구와 싸운다거나 또는 어떤 돈키호테 이야기처럼 뭐 모험을 추구한다거나 모험을 추구하는 그 자체도 하나의 갈등이죠. 지금 본인이 원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데 현재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그 갈등 또는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거나 뭐 이건 뭐 또 다른 책 이야기입니다만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을 보면 인간이 좋아하는 이 서사에 특정한 패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패턴을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갈등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다양한 형태를 갖고 갖는 이런 갈등이 우리 이야기 안에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연습하는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은 거울 뉴런 이야기까지 또 넘어갑니다. 거울 뉴런이 뭐 무슨 얘기냐면 뭐 최근에 이 우리 뇌 안에 뉴런이 이 뇌 안에 있는 어떤 그 이 가장 신경의 기본적인 단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생물은 잘 모릅니다만 그 거울 뉴런이 뭐냐면 이 우리 뇌 안에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마치 자기한테 직접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처럼 실제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공포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실제로 어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이 실제로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람의 공포와 고통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 거울 뉴런이라는 게 뇌 안에 있는데 이 거울 뉴런의 존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겪는 상황이나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그걸 감각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우리한테 닥칠 수도 있는 그런 갈등이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만든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뭐 꿈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만 꿈도 마찬가지로 이 밤에 우리가 만드는 본능적으로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꿈의 내용을 보면 항상 이게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 책에도 주장하는 것은 뭐 학자들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도 그렇고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는지 이렇게 뒤돌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꿈 안에서 상당히 이렇게 편안하고 릴렉스 돼 있는 꿈보다는 뭐 도망간다거나 뭐 어떤 절벽 위에 서 있다거나 뭐 하늘을 나는데 잘안 날아진다거나 뭐 이런 약간의 불안한 느낌이 꿈의 대부분을 지배를 하는데, 이렇게 꿈에서 우리가 이게 불안하고, 그것도 뭐 일종의 갈등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꿈은 불안한 꿈을 우리가 꾸는 이유도 꿈을 통해서 삶을 연습하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또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의 효용성에 대해서 아직 뭐 완벽한 결론을 학자들이 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기 삶의 연습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실제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대처하는 연습을 본능적으로 한다라는 게이 책에서 언급한 학자들의 주장이고요. 뭐 저희는 경영수다는 경영에 대한 팟캐스트지만 제가 다른 주제의 팟캐스트, 특히 이 문학 관련된 팟캐스트를 제가 또 많이 봅니다. 듣는 거죠, 사실은. 예, 보는 게 아니고 팟캐스트는. 예를 들어서 빨간 책방이라든지 문학 이야기, 이게 문학 동네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죠. 그리고 김영하의 책 읽는 시간 같은 팟캐스트도 뭐 에피소드가 새로 올라올 때마다 찾아서 챙겨서 듣는 편인데, 김영하 소설가의 팟캐스트에서 김영하 소설가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게 김영하 소설가는 본인이 소설가인데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이 어렸을 때 또는 젊은 시절에 많은 소설, 많은 이야기를 읽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현명한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김영하 소설가처럼 그렇게 뭐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많이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더 많은 이야기, 소설을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도 좀 많이 느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에서 제가 과거에 읽은 어떤 소설이라든지 또는 뭐 소설이 아닌 넌픽션이라든지 그런 과거에 읽은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기존에 경험이 없는 어떤 아주 새로운 분야에 일을 시작을 할 때,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외국에 나와서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산업,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뭐 누군가 알고 계셨다면 그분이 하셨겠지만 우리 회사 전체가 모르고 있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기 때문에, 제 일을 자체가 또 신사업이기 때문에 정의상 사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게제 일인데, 그 일을 할때 관계자를 만나서 또는 뭐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이렇게 두 번, 세번 이야기, 뭐 미팅도 하고 하다 보면 그 다음번에 미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번에 순서를, 일의 진행의 순서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할 때 사실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예측은 제가 부족하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뭐몇 가지 경험들이라든지 또는 제가 과거에 노출되었던 이야기들, 뭐 소설이 됐건 넌픽션이 됐건 뭐 영화가 됐건 이야기들에서 문득문득 생각난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아,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을 풀어나가게 되는 저를 볼 때 아, 우리가 뭐 꼭 사회적으로 이런 어떤 사업에 이런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삶을 좀 더 현명하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많은 이야기를 읽어주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뭐 대학생 분들이 계시다면 뭐 요즘에 최근 한 5-6년 전부터 각 출판사에서 많이 이 세계문학 전집을 출간하고 있는데 뭐 세계문학 전집 중에 뭐 마음에 드는 한 100권 읽기 뭐 이런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젊은 시절에 앞으로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투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설책 읽고 있으면은 뭐 주위에 계신 분들께서 상당히 한가하게 보실 수는 있어요. 뭐 요즘에 뭐 스펙이라고 하죠. 뭐 영어 점수, 인턴십, 뭐 여러 가지 이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쓰기 위해서 자격증이니 뭐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실용적인 준비를 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뭐 그런 실용적인 준비는 아닙니다만 근원적으로 우리 삶을 좀 더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세계문학 전집 100권 완독 뭐 이런 것들이 더 인생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준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즘에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뭐 앞부분 전반부는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게 뒷부분에 가면은 또 이야기의 또 나쁜 점들을 또 이야기 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와 바그너에 대한 사례죠. 많이 알려져 있지만 히틀러는 바그너라는 그 오페라 작곡가의 광팬이었는데 사실 히틀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그너의 오페라의 하나인 그 리엔치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 리엔치라는 오페라를 보고 이 게르만 민족에 대한 어떤 서사에 강력하게 중독이 되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그때부터 가지게 되고 또 사실 인류 역사가 굉장히 큰 질곡에 빠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야기 때문에 일어난 나쁜 일로 이 바그너와 히틀러 사례를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례들로 음모론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이야기 짓기 오류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음모론들이 또 생겨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9.11 같은 경우에 뭐 아마도 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어디선가 얼핏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음모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06년 7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6%가 3명 중에 1명이 넘죠. 36%가 미국 정부가 9.11 테러를 공모를 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 뭐 많은 그 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9.11 관련해서는 뭐 뭐 부시 대통령이 어디선가 첫 번째 비행기 충돌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음모론자들이 주장을 하죠. 아, 첫 번째 비행기 충돌은 방송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조지 부시가 그 얘기를 하느냐. 뭐 조지 부시의 착각이죠, 물론.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9.11은 미국 정부가 만들어낸 사건이다. 또 뭐 대표적으로 사실 우리 1960년에 인간이 달 착륙을 했는데, 미국인이 달 착륙을 했는데, 또 이 그게 달 착륙을 한 적이 없고 그건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다. 그런 또 음모론이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당시 1960년에 방송된 그 달 착륙됐을 때 그 방송된 그 이 장면을 보면은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해야 되는데 시차가 없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이 미국인은 달 착륙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음모론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 뭐 재밌는 설문조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보수 공화당원의 3분의 1, 전체 미국인의 20에서 25%가 지금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이슬람교 신자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의 45%가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공화당원의 45%가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고 하고요. 또 심지어 공산주의자라고 믿고 있고, 또 공화당원의 24%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 이 음모에 대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뭐 사실 뭐죠, 슬픈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이번에 세월호에 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많은 국민들께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셨는데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우왕좌왕을 하면서 이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게 많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SNS를 보면은 또 많은 이 음모론, 많은 이야기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이 트위터나 이런 뭐 다 조합을 해보면 이게 이 정부가,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이러 했다, 뭐 이런 음모론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정보들을 접하실 때 아, 원래 사람이 이야기 짓기의 오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향은 있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보시는 것도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 사례들이, 재밌는 사례들이 이 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야기, 우리는 이야기에 중독된 동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책에서는 우리들한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을 잠시 읽어보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의 힘을 활용하되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생각해보라. 필요에 따라서는 그에 저항하라. 국가의 탄생을 떠올려보라. 축구 연습하고 바이올린 배우는 것 다 좋다. 하지만 아이가 네버랜드에서 보내는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는 건강한 발달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몽상을 삼가지 말라. 몽상은 우리 자신의 짧은 이야기이다. 몽상하면서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계획한다. 내면의 이야기꾼이 악용당하고 있는지 있지 않은지 유의하라. 음모론, 자신의 블로그 글, 배우자나 직장 동료와의 불화에 대한 변명 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라.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문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신화, 국가 신화 등 종교적 신화 등에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신화의 죽음에 환호하지는 말기 바란다. 네, 이렇게 우리한테 약간의 충고를 주면서 이 책을 저자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만 뭐 지난번에 아마존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출판계의 경향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쓸데없는 하드커버 이 사실 분량 자체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거든요. 이 책 자체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기 편하게 이렇게 소프트커버로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격도 비싸고 22,000원이나 되네요. 가격도 비싸고 이 큰 판형에 쓸데없는 하드커버에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 글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이 실제로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불만은 가지고 있고요. 책의 어떤 물성에 대한 불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우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좀 더 현명한 삶을 살길 바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기에는 좋은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분량이 좀 줄어드네요. 아직 40분이 안 됐는데 여기까지 새 남자의 경영수다 32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에피소드는 아마도 저 혼자가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같이 녹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귀국을 한 후에 다시 출장을 나오기 때문에 그 귀국한 팀을 내서 또 우리 친구들하고 시간 약속을 해서 같이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3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심현보였습니다.